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 확대 등을 모색한 이번 통화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중동, 유럽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인도가 미국산 보안 장비 조달을 늘리고 양자 간 공정한 무역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워싱턴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양국 간 우정과 전략적 유대 강화를 다짐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영내 안보 협의체 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AI를 출시한 데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단 회의에서 중국 기업에서 딥시크 AI를 출시한 사실은 미국 업계가 승리하기 위해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지출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지도부도 인정한 만큼 업계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활용과 아울러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딥시크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경쟁업체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하루 5,93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하는 등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으며 관련 업계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9일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피난 갔던 가자 북부 주민 수십만 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 당국은 어제 성명에서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가자 북부 지역으로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전쟁 중에 이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곳곳을 떠노는 난민 신세가 됐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쟁 동안 가자 북부를 떠나야 했던 인구는 대략 6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자 공부 당국은 이들이 폐허로 변해버린 거처에서 삶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5천 동의 텐트와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3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어제 연장했습니다. 키아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이 제재 조치가 연장에 실패했을 경우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이던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는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U 27개국은 반년마다 만장일치로 이를 갱신해왔지만 헝가리가 이번 갱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막은 러시아산 가스 운송 재개를 요구하며 합의가 한때 지연됐었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한 각종 수입들을 고갈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천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동결 자산의 수익 활용에 대해 러시아는 불법 취득이라며 주요 7개국 등을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간 해상연합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됐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 공보실은 어제 미 해군 연안점투함 사바나함, 프랑스 해군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과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 해군 호위함과 구축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라페르스 2025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기본 훈련은 물론 정보 공유 등을 연습했으며 해양 감시, 차단, 항공작전 수행으로 영내 해양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 캐처 미 7함대 사령관은 라페르스 훈련은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 중요한 해역에 부여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군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서태평양 등지에서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내에서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쿠바 두 나라는 수교 11개월 만에 대사관 개설과 대사부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여겼던 쿠바와 공식 외교에 돌입함으로써 북한의 외교 입지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영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제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외교와 국방 수장들이 상원 인준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7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 1에서 3미터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쿠바 두 나라는 수교 11개월 만에 대사관 개설과 대사부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여겨졌던 쿠바와 공식 외교에 돌입함으로써 북한의 외교 입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지난해 수교를 한 한국과 쿠바 두 나라가 이달 들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서 쿠바 주재 한국 대사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에선 이호열 주 멕시코 공사와 이주일 중남미 국장이, 쿠바 측에선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총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대사엔 통상 전문가인 이호열 공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까지 완료된 상태로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신임 대사 임명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전엔 현지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이 대사 대리로 활동합니다. 쿠바의 경우 이에 앞서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대사가 서울에 부임해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한 쿠바 대사관은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사관 개설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상반기 내 대사관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기자, 한국과 쿠바 수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친북 국가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쿠바 대사관 개설 그리고 주한 쿠바 대사 부임은 지난해 2월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 역사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쿠바는 한국에게 중남미 지역에선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쿠바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긴급 원조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 이후 사회주의와 반미 가치를 공유하는 북한과 국교를 맺고 한국과는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쿠바에 손을 내민 건 1999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유엔 총회 대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한국 역대 정부들은 쿠바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해 꾸준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맺게 됐습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3년 5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 등 1년에 3번이나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 등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방해 공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는 한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기자, 이제 한국과 쿠바가 수교국으로서 공식 외교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건데요. 양국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쿠바가 북한의 중남미 외교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 공간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다른 요인들보다는 역시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요인들, 특히 이제 북한의 거점 공간이 존재했던 나라와 이제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는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쿠바는 한국과 관광 등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요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쿠바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진영 논리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감수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가 대한민국과 수교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 중시에서 남북한 덩거리 외교로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 추세에 쿠바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다국체제 구도로 활로를 찾는 뭐 그런 쪽으로 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쿠바의 향후 외교 관계 발전에 변수가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도록 한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방침을 취소한 때문인데요. 미국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 무기 수출 제한,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 쿠바 관계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트럼프 특유의 양자 외교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한 쿠바 관계가 미한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쿠바 관계에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 개선의 초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쿠바 간의 관계가 지금 무역이나 외교 안보적으로 핵심적인 중요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다. 또 미국 관계에 있어서도 쿠바 문제는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볼수 있죠.
고요한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쿠바를 일종의 본보기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한 쿠바 외교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는 한 미국에게 큰 관심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한국과 쿠바 간의 외교 관계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과 쿠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쿠바를 비판하는 등의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발송한 연하장에 지난해엔 쿠바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제외됐다며 쿠바와 한국이 올해 수교를 했고 최근 주 쿠바 한국 대사관이 개관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2025년 새해 즈음에 여러 나라 국가와 정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연하장을 받은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국가와 직책을 나열했는데 쿠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장영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과 쿠바 외교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3세계 국가들 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쿠바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남아공과 중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를 불법 수입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 장비가 불법 수출되는 과정에서 경유국으로 지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전에 어떠한 정보나 첩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핀 피어리 남아공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질의에 통제의 이행과 집행의 효과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잠재적 위반에 대한 적절한 위험 분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 연구에서 언급된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으며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과 관련 물질, 장비, 기술을 다루는 다국적 공급자 그룹의 유일한 아프리카 회원국으로서 남아공은 관련 이전 지침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오리 대변인은 남아공이 주요 국제조약과 협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비확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질, 장비, 기술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다자 체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공은 현재 핵 공급국 그룹의 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며 올해 말 NSG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수출입 상품 확인에 사용되는 HS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진공로가 불법 수출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경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스페인 무역업자는 정상적인 HS코드와 관련 설명을 부착했으나 멕시코에서 누군가 이를 수령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무역 서류에 HS코드와 설명이 기계류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남아공에서 선적되는 과정에서 다시 금속 폐기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고서는 멕시코나 남아공이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아공 정부의 반박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공개한 목적은 특정 국가의 제재 이행 미흡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anted to report on it and use it to improve controls and surveillance. South Africa does cooperate though. If they get a tip, they're well known.
올브라이트 소장은 남아공 당국이 제보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통제 조치에 협력하고 선적 차단을 실시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적 검열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진공로가 북한으로 이전되기 전 마지막 경유지로 지목된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은 우리의 수출 통제 법규와 국제의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물품을 항상 엄격히 통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중국은 관련 결의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이행할 것을 지지하며 대화 촉진 과정을 무시하고 제재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공로는 분명히 중국의 수출 통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품목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수출 통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t doesn't even enforce its own export control laws because this is clearly a controlled item under Chinese.
해당 물품이 북한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공로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하기 위해 처음 선적한 곳으로 지목된 스페인과 스페인에서 온 물품을 수령해 무역 서류에 HS코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 B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진공로는 내부를 진공 상태로 유지하며 고온에서 재료를 열처리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진공로가 핵무기 제조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장비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진공로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엄격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1년여 만에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짧은 데다가 북한이 수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is indicates that it's still a relatively early technology. Given the relatively short flight time and the fact that it's supposed to be an underwater launch.
이어, 이는 잠수함이 잠수한 상태에서 실제로 발사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직 비교적 미성숙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 2시간 5분 11초간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개량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러 간 잠재적 기술 협력이 우려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러시아 기술의 특징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행 거리와 시간만을 밝히고 사진 몇 장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순항미사일 비행 시험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새로운 것인지 개량형인지 알 수 없다며 순항미사일 기술이 특별히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a particularly demanding technology. I mean, if you want to do it well, you do have to master the ability to.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성능이 좋은 순항 미사일을 만들고 싶다면 연료 효율이 좋은 소형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이 어려운 유도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발사의 목적에 대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혹은 미사일 발사대 개발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과정일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명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서도 백악관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국제 현안이 많지만 북한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위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와 통화해서 순항미사일의 회피 유도 역량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발사에서 지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지 않았다라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피하는 미사일을 원한다면 지형에 매우 낮게 날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물 위를 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쉬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f it can maneuver around terrain and therefore cause a problem for our missile defense systems.
지형 대조항법은 순항미사일의 주요 기능으로 미사일이 지상을 비행할 때 산이나 지상의 지형 지물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사일의 충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자료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잠수함에 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더라도 괌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에서 괌까지는 3,000km 떨어져 있다며 북한 잠수함이 일본 건너 어딘가에 있어야만 괌을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과 영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동맹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1960년대부터 핵 확산에 반대해왔다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반대해왔고 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촉발할 수 있어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더 넓게는 잠재적으로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 상황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concern is that if South Korea went to get its own independent arsenal, it may well trigger other countries to do the same and worsen the security situation.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실전에 사용할 핵무기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한국이 핵무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여권에서는 남북 핵 균형론이 확산하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도입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겠지만 미 전술핵이 한반도 재도입은 새 행정부에서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새 행정부에는 미국의 글로벌 핵 억제 태세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한국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새 행정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ense that the U.S. nuclear deterrence posture globally is not sufficient for the challenges that we see today.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 억제 태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미 정부가 고려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영내 재도입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는 안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구는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전 세계의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이 모든 것은 확장 억제와 관련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이 있다면서 결국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자체 핵무장 추구는 미한 동맹과 영내 안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전술핵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해 현재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0기는 유럽에 있다면서 미국이 아직 해체하지 않은 전술핵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술핵 몇 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핵무기 저장시설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핵무기 저장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에는 현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도입해도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Maybe the U.S. could send a few, but the other problem in doing that is there's currently no storage in Korea.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세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검토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추구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최근엔 그 이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나 방위 공약을 하기보다는 주한미군 감축에 더 관심 있는 것 같다면서 전술핵을 운용하고 방어하려면 미군의 증원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it'd be less likely that Trump would be willing to increase our presence there because that would require
또 한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교체될 경우 민주당은 민간 원전도 반대하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외교와 국방 수장들이 상원 인준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양분된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인 20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어 23일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와 국방정보수장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지난 15일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간략하게 북한의 군사 역량과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특정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역량 증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연내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국과의 방위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인사는 루비오 장관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한국과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ing at the policy and seeing what can we now do that destabilizes that situation, that lowers the risk of
인준청문회에서 드러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잇따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 문제고 중국에 대해선 매우 강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n't said very much about Korea. Yeah, I think China is the one that is the most concerning.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큰 관심사로 남을 것이라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ll, I think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rump made a real effort try to do something with Kim Jong-un.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발전이 있지 않은 한 지금으로선 한국을 부각시키는 데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중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25일 미군 전체에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줬다면서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27일 VOA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주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게 돼 기뻤다며 우리는 공통의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국들의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역내에서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 의원실도 VOA에 김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조금 지급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한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주국방 강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커지겠지만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 방향성은 어떻게 바뀔까요?
Well, as your opening said, I mean, President Trump really issued an avalanche of executive orders, I think more than we've ever seen, designed to reorient and redirect.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미국 정책을 재조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죠. 매우 포괄적인 검토인데요. 워싱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혁적 요소, 둘째는 파괴적 요소, 셋째는 응징적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죠.
I think I would say the first point to make is that most of what Trump has focused on so far is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집중해온 대부분이 국내 정책이란 점입니다. 이미 이민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아직 외교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알지 못합니다. 일부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연속성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일부 존재할 겁니다. 그 한 예가 트럼프 행정부 첫날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식적이고 신중한 노력이었는데요. 최소한 쿼드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관계에서는 다른 구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동맹의 감상적 태도를 줄이며 국방비 지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겁니다. 관세도 거의 틀림없이 그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외교 정책엔 새로운 역학 관계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연속적 요소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새로운 단계에서도 계속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국경, 이민, 에너지 분야 비상사태 선포, 파리 기후 협약과 WHO 탈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 명령들이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까요?
Well, in many respects, I think that that is the intent, is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f I were to describe what I think the administration and maybe
여러 면에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트럼프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그런 노력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모두 대중 강경파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할까요?
Yes, I think so. But that's not necessarily anything new. I think that there's, as Chris has suggested, we should also look for continuities.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정책의 연속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중국 정책 조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요. 이런 추세는 동맹의 억지력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이 동맹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른 역할과 책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여를 의미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기술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중국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엘브리치 콜비 국방정책 차관부 지명자는 워싱턴 톡에서 수차례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자국 방어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Yeah, from my point of view, there's almost no question that President Trump and his team will resume scrutiny on the U.S. ROK Alliance and the U.S.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집권 1기 때도 주요 관심사였죠.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조컨대 한국과 동맹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라는 압박과 함께 말이죠. 한국과 모든 동맹의 중요한 건 동맹이 미국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틀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는 겁니다. 동맹이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뿐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사고의 틀입니다. 동맹국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심 과제는 동맹과 미군 주둔이 미국에 주는 이익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안보 도전이죠. 이제 지난 두 정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재확인할 겁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이 어떻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역량을 촉진하고 유능하게 하며 강화하는지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같은 문제들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는 전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주한미군이 영내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에 관한 논의였죠. 이 논의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존슨 전 국장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실에 계셨는데요.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나 동북아에서의 유연성 확대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했나요?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Quite significant consideration. There were development of real options for scaling back. Most of it had to do with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죠.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개발됐었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건 대부분은 시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기본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그런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맹에 대해 생각하는 논리는 동맹이 미국과 한국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역내 전략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두 점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핵 억제, 생각 후 열도 방위, 북한 대응을 양보 불가 사안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Yeah, I saw those comments. I mean, and my reaction was that well, it's interesting that the Japanese side.
네,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일본 측이 그런 것들을 양보 불가 사안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볼진 지켜봐야겠지만요. 확장 억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지 지금 말하긴 이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앞서 말한 대로 일본과 한국 모두의 자국 방어를 강화하고 자국 역량으로 확장 억제에 기여하라는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란 점입니다. 먼저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강력한 장거리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해 준비 중이죠.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하라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될진 지켜봐야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시바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최초의 정상 중 한 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가 2월 상반기에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가 강력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렇게 할 첫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지켜볼 첫 기회가 될 겁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무역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Yes, I'm expecting tougher trade demands on South Korea. I have to note that one thing about the CORUS FTA is that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it completely differently.
네, 한국에 대한 무역 요구가 더 강해질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재협상 후 그것에 대해 전혀 다르게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협상 기회를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특정 압박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상품 무역 불균형입니다. 한국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라는 많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둘째,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면 일부 관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측면에선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특정 분야에서 일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발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비핵화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do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sending a signal that he wan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with Kim Jong-un directly. And I think that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에게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불법적인 핵 보유국이죠. 따라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불법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어떤 형태든 스몰 딜이나 군축 협상 또는 일부 진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개인적으로 비핵화는 여전히 필요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의회와 미국 대중이 북한의 잠재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 보유국에 손을 뻗는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훼손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나라들의 자체 핵무장을 부추기지는 않을까요?
Yes, that's the reason why I think he's going to encounter a lot of domestic resistance. But there's another factor too, and that is that I think that Kim Jong-un still has a bad taste in his mouth.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아직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차 당대회를 개최할 때까지는 재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똑똑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I definitely think it's part of a negotiating strategy. No question about this. And just to build on Scott's really excellent.
그건 분명 협상 전략의 일환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의 훌륭하고 흥미로운 견해에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협상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가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 걸로 믿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거래에나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란 점이죠. 스나이더 소장이 말했듯이 하노이의 기억은 양측 모두에게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은 이에 대한 스나이더 소장의 견해도 듣고 싶은데요. 2018년과 2019년 회담 이후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강력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중국과의 유대도 유지하고 있죠. 김정은은 당시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동기가 과연 무엇일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7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3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안주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안주,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4도, 남포,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4도,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 수풍,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7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용연,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개성,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사리원,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신계는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8도, 원산,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평강,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6도. 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3도, 삼지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흐리거나 한때 비나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이고요. 먼바다는 오전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이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1.5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 확대 등을 모색한 이번 통화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중동, 유럽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인도가 미국산 보안 장비 조달을 늘리고 양자 간 공정한 무역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워싱턴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양국 간 우정과 전략적 유대 강화를 다짐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영내 안보 협의체 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AI를 출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단 회의에서 중국 기업에서 딥시크 AI를 출시한 사실은 미국 업계가 승리하기 위해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지출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지도부도 인정한 만큼 업계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활용과 아울러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딥시크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경쟁업체 엔비디아 주가가 이날 하루 5,93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하는 등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으며 관련 업계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9일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피난 갔던 가자 북부 주민 수십만 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 당국은 어제 27일 성명에서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가자 북부 지역으로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전쟁 중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곳곳을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됐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쟁 동안 가자 북부를 떠나야 했던 인구는 대략 6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자 공보당국은 이들이 폐허로 변해버린 거처에서 삶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5천 동의 텐트와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는 3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어제 27일 연장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이 제재 조치가 연장에 실패했을 경우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이던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는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U 27개국은 반년마다 만장일치로 이를 갱신해왔지만 헝가리가 이번 갱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막은 러시아산 가스 운송 재개를 요구하며 합의가 한때 지연됐었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한 각종 수입들을 고갈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천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동결 자산의 수익 활동에 대해 러시아는 불법 취득이라며 주요 7개국 등을 비난해 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어제 27일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68, 반대 29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6명의 의원들이 베센트 지명자를 지지했습니다. 올해 62세인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옹호하는 인물입니다. 베센트 장관 또한 28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규제, 그리고 국제 제재 현안들도 관장하게 됩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간 해상연합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됐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 공보실은 어제 27일 미 해군 연안전투함, 사바나함, 프랑스 해군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과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 해군 호위함과 구축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라페루스 2025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기본 훈련은 물론 정보 공유 등을 연습했으며 해양 감시, 차단, 항공 작전 수행 등으로 영내 해양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드 캐처 미 7함대 사령관은 라페르스 훈련은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 중요한 해역에 부여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군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